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씨에도 저희들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 말씀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배우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진리의 도를 따라갈 수 있는 인도자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등불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그 7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7절의 내용은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말씀이면서도 그 기도의 결과, 그 어떤 기도를 했을 때에 어떻게 되어진다, 그 약속이 어찌 보면 굉장한 그러한 그 약속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그 약속이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말만 해라, 무엇이든지 기도만 해라, 다 들어주겠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이었죠.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한다면 누구든 그 뭐 기도할 마음이 좀 나지 않겠냐는 거죠. 뭐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하는데 뭐 믿지야 본전이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요즘 뭐 무슨 로또 복권이라는 게 당첨된 100억이 넘는다 뭐 이렇게들 말하는데 뭐 그건 하나 사가지고 또 기도해볼 마음도 생기지 않겠냐는 거죠. 뭐든지 다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걸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 말만 하면 다 들어주겠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는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백지수표 같은 그런 그 느낌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금액을 적어놓지 않고 수표를 주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적어라, 그러면 다 주겠다, 이런 백지수표와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무엇이든지 말만 하면 다 들어준다, 이렇게 그 이해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든 우리가 말만 했을 때, 뭐든 기도했을 때 그걸 다 들어주는 것이 진짜 기도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해주신다면 분명히 세상은 크나큰 혼란에 빠지고 말아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기도를 하거든요. 비가 올 때 비 오는 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손해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일에 따라서 이들이 만약에 자기 입장에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준다면 과연 어떻게 하셔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비를 내릴 수도 없고 안 내릴 수도 없고 뭔가 난감한 그런 형편에 빠지지 않겠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수단으로 그렇게 이용을 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무엇이든 기도만 해라 다 들어준다, 이 약속은요 진짜 세상을 큰 혼란으로 밀어붙여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저 나라를 정복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 나라는 이쪽을 정복하게 기도한다면은 그러한 기도에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다 들어준다는 이러한 그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뜻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줘도 세상은 혼란은커녕 오히려 질서 속에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경우에 그렇겠는가, 그걸 생각해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데도 전혀 혼란이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세상은 더욱더 큰 질서 속에 살아간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구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가 다 똑같을 때만 그렇습니다. 모든 기도가 다 같을 때에 그걸 다 들어줘도 세상은 혼란이 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다 같이 어떤 하나를 두고 기도를 하고 한쪽 방향으로 기도를 하고 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줘도 세상은 전혀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모든 사람의 기도가 같아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도가 같아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서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다 같이 예수 밖에서 기도해 버리면은 기도가 다 달라져 버려요. 내 입장에서 내 이익을 꾀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버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서로서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면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기도고 같은 목적을 두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같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기도할 때에 말이 똑같아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어떤 걸 구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기도한다 이런 얘기는 나를 보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예수 안에 기도하는 거죠. 내가 으뜸되고 내가 영광되는 이러한 것보다도 나 말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님이 영광되어지는 게 뭡니까? 그걸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한다면은 뭐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만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해도 같은 기도가 나온다, 같은 마음에서 하나의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도고 이것이 참된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기도해라, 다 들어준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가 이런 생각 가지고 내 기도에 적용시키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안에 기도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기도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참된 기도라,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참된 기도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만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내가 복종하기 위해서, 오히려 내 욕심을 포기하기 위한 그러한 기도가 되어진다, 이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은 모든 사람은 다 해당되는 그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기도했다는 거,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한 나를 높일 것이 아니고 내가 과연 뭘 두고 기도했더냐, 내 기도의 내용을 두고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죠. 기도가 틀렸다 안 틀렸다 이걸 따지란 게 아닙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기도했는가, 이것을 자꾸 돌아보시라는 것이죠. 내 신상 문제나 내 자식 문제나 이런 것을 두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도들이 뭘 향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향해서 내 신상 문제를 끄집어내서 기도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돌아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할 때에 내 기도가 점차 내 욕심을 이루는 데서 벗어나면서 갈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로 주 안에 있기는 결과다, 이걸 생각을 하시고 그러한 기도가 나에게서 나와진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든 예배든 헌금이든 찬송이든 모든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신자가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배도 신자이기 때문에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이런 면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내가 주님의 은혜가 됐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 이게 기도다.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의미보다도 내가 누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헌금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진다, 내가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렇게 헌금으로 나와진다, 이러한 생각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해야 된다 이리 생각하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의무와 책임이 돼버립니다.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이런 강제성이 있어요. 그 마치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뭔가 계명을 지켜야만이 사랑 안에 거할 것이 아니냐 이래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 계명을 지키자 이렇게 자꾸 놔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죠. 이건 맞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해야 될 것 예비도 계명을 지키는 것 또 내가 헌금하는 것 다 시켜가지고 내가 하는 것 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해야 된다 그럼 하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신작의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버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감사와 기쁨이라는 게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이기 때문에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그런 일에는 내가 했다는 거 이건 있을지 몰라도 이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님이 시킨 일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주일이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사는 것이고 그리야 복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렸다면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다 이것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머무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게 다 이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줬다는 거 이렇게 나가버린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는 것 어떤 그러한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어떤 헌금을 하든 그 안에 과연 내가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 속에 들어있던가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그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자,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잎이 맺히고 꽃이 피는 것은 나무냐 가지냐 그렇게 물었을 때 분명히 나무는 아니죠. 가지에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잎이 맺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때문에 가지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무를 봤을 때에 뭘 가지고 그 나무를 비봅니까? 꽃이 아름답다. 야, 잎이 무사 보기 좋다. 열매가 참 먹으셨다. 이렇게 그 열매, 잎, 가지, 꽃 이런 것이 맺혀 있는 거. 그걸 가지고 기뻐할 때에 그럼 가지가 그 영광을 다 가져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그걸 맺는 것이 아니고 나무에 의해서 맺어진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한다면 가지는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는 볼품없는 그런 가지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가 안다면 자기한테 맺혀있는 열매를 보고 잎을 꽃을 보면서 어떤 생각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다 꽃을 피었다 이러한 가지는 아주 멍청한 거죠. 나무가 아니면은 그런 것은 자신에게서 보여질 수가 없다는 거 이걸 모르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붙어가지고 열매가 맺히고 꽃도 피운 가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바른 자세라면은 자기에게 있는 드러나는 열매, 꽃 이런 걸 바라보면서 내가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것을 맺게 되었구나 이렇게 기뻐하고 나무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서 드러나는 이러한 것들이 누구 때문이냐 이걸 확인을 하고 그걸로 기뻐하는 것 그걸 가지고 예배라고도 하고 기도라고도 하고 헌금이라 이렇게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예배나 찬송, 기도, 헌금이 모든 것에는 예수님 때문에 인한 감사와 기쁨이 있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시키니까 한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러한 자가 되었다 이것으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예배를 통해 보여지는 것이고 헌금을 나타나고 찬송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자가 서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 시켜서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이런 건 절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자랑거리다, 특권이다, 예배가 내 자랑거리다, 예배가 내 특권이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자는 것이죠.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나의 특권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자는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 깊어진다면은 예배도 감사하고 기쁨이고 심지어 헌금하는 것 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와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나와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9절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말씀 같은데 또 좀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또 이 구절입니다. 먼저 이 9절 10절 본문이 어떤 순서로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 7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4절에도 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의 중심도 내 안에 거하라, 그게 중심이 되어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그리고 뒤에 구절이 오면은 뭐라 합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이 또 바뀌어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내 안에 거하는 것하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하고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뭐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라는 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갔다 또 다른 말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절에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자 예수님이 9절에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자 이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그때 예수님의 답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자 이렇게 답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 거한다 이 문제가 점차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9절 10절의 얘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걸 이해하기 쉬우냐면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계명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뜻으로 이해되기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사실 누가 봐도 분명히 그런 뜻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은 결국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결국 뭡니까?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어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구절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예배드리고 뭐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계명 지키는 것 이것과 연관해서 말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곧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 드냐면은 우리는 계명 그러면은 꼭 율법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계명을 갖다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뭔가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뭔가 하나하나 우리한테 실천해야 될 거 지켜야 될 거 그런 어떤 규범들을 우리에게 준 거 그것을 이해를 자꾸 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자꾸 은혜와 반대된 그런 뜻으로 받으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 말했지만 계명은 신약에 와가지고 의미가 달라져 버립니다. 뭘로 달라졌다겠습니까? 사랑하라는 것으로 의미가 바뀌어버렸어요. 사랑으로. 로마서 13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에도 다 한번 보셨던 구절인데 다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의 의미라 그 말입니다. 사랑과 율법에 대한 얘기죠. 자, 사랑이라는 건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은 것이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다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이웃에게 악을 행치 말기를 말하는 이 모든 게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을 어떤 항목 하나하나를 뭐 예배 드려 주를 지키라 이러한 뜻으로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 계명을 사랑이라 말씀했거든요. 그럼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랑으로 지키라. 사랑을 지키라는 건 사랑 안에 살아가라, 사랑을 행하라는 것이죠. 사랑을 행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한다. 이런 말이 바로 이 9절의 말이, 10절의 말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한 과실은 과연 뭐겠습니까? 여기서만 과실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 때문에 과실을 저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로 비유되는 신자가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예수께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신자가 어떤 과실을 맺는다 그런 얘기죠. 그 과실이 구체적으로 뭐겠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뭘 하겠습니까? 사랑 안에 거한다. 그렇다면 예수께 붙어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그 가지가 맺어진 과실이 뭐겠냐, 바로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이란 과실이 맺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맺어진다면, 어떤 사랑을 행하는 그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것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주님의 제자란 증표라 그 말입니다. 네 사랑했냐? 사랑했으니까 내 사랑 안에 들여보내 줄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사람이 사랑이란 과실을 맺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 안에 있으니까 사랑이 보여진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네 계명을 지키면은 네 제자가 된다거나 내 안에 거한다거나 이러한 말씀은, 아 우리가 사랑을 행하니까 그 보답으로 나를 제대로 삼았다거나 아니면은 주님의 사랑에 집어넣어줬구나 이러한 뜻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로 있기 때문에 예수에게 나올 수 있는 사랑이 보여진다 그런 얘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실을 맺음으로 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확증되었다 이런 뜻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이 보여지도 아니하는데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 이걸 뭘로 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보여짐으로 인해서 네가 주의 사랑 안에 있구나, 이것이 확증되어졌고 증거되었다 이러한 표현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과실을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 이러한 말은 제자가 아니었다가 과실을 많이 맺으니까 그 덕분에 비로소 제자가 되었다 이것이 아니고, 과실을 맺음으로 해서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제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런 뜻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누가 주님의 제자냐 이렇게 물을 때에 뭐 예배를 안 빠진다거나 헌금 많이 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사랑이 보여지는 그가 바로 주님의 제자다 이렇게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그가 바로 주의 제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답게 너희에게서 사랑이란 가시를 보여주라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내가 나에 대해서 뭘 살펴야 되겠습니까? 내가 과연 주님의 사랑으로 살았느냐 이걸 살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나에게서 주님의 성품이 보여지고 주의 마음이 보여졌느냐 이걸 살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자 되기 전에는요 나에게서 그런 걸 살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내가 원한 대로 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나를 살필 때에도 나는 다른 사람 비해서 얼마나 성공했던가 이런 걸 살핀다 그뿐이죠. 근데 신자가 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육신을 살피는 건 다 쓰레기 생각이라 이걸 알게 되고 모두가 주님과 함께된 문제에서 내가 주님처럼 살았느냐 이걸 가지고 살피는 그런 사람으로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신자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내가 신자로서 과연 내가 주님 마음으로 주의 성품으로 살았는가 이걸 살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누가 주님을 기준해 가지고 자기를 살피겠냐 그 말이죠. 그건 주님의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거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주님의 은혜로 나에게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그 생각 속에서 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나는 바로 분명히 다른 사람이구나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구나 이걸로 감사한다는 것이죠. 근데 좀 나아가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을 주님이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은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그게 너희를 위한 내 목표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분명히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맺어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되어질 거라 그 말입니다.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그 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복종시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것이죠. 그게 승리한 삶입니다. 우리의 옛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악한 거죠. 판단하기를 잘하는 거, 무시하기를 잘하고 없으려기도 하면 항상 내가 높여지기를 바라는 그런 악한 마음만이 우리 본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수시로 튀어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그게 주님 마음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갈 마음이 아니다 이걸 깨달으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은 주님 가신 그 길이다 이걸 염두에 두고 자기를 그 길에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그것이 승리한 삶이라 이렇게 일컫는다 그 말입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 그게 바로 이기는 거예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자로 산다는 것은 뭐 예비한 시간 들었다 해가지고 되어지는 건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는 것 이게 진심으로 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복종하며 사는 것 주님이 나에게 은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맺어지는 것이다 이걸 알았을 때에 주님 나에게 주님의 사랑이 맺어지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힘쓰고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것, 내 주인이 원하는 것 거기에 복종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러한 복종에서 사랑이라는 게 과실로 맺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맺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복종하면서 주님께 끌려가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게 보여지더라,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내 허물을 덮어준 사랑이었다. 이것을 알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히 나도 남의 허물을 덮어주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맺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 이걸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고 주님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자연히 나도 모르게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다 보면은 더 이상 먹고 마시는 이익을 위해 애쓰기보다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쓰는 나를 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10절 다시 보십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예수님이 자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인데, 아까 말한 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하나의 길이라면 주님도 그렇게 했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계명을 지켜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에 들어갔냐, 이런 뜻이냐 말이죠. 분명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 역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 안에 거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계명을 지키다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계명을 조목조목 지키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계명을 지킨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계명 지킨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신 것이죠.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이런 얘기는 계명을 주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라, 이런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런 말씀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가지답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너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 이게 확증되어진 거다, 이런 얘기죠. 주님의 뜻을 기뻐하지도 아니하면서 주님의 뜻을 내 뜻보다도 낮게 여기면서 밑으로 여기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뜻이 최고가 돼야 되고 주님의 뜻을 복종하기 위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걸 살피면서 주님의 그 뜻을 기뻐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으면 판단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걸 살피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판단치 않은 자로 살아가라는 거죠. 항상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주님 때문에 하게 되어지고 주님 때문에 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백성이라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이 말씀을 진짜 기쁘게 들을 수가 있어야 돼. 마땅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남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한 주님 뜻이 아니라면 나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주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옳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래 기도할 수가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신자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신자로서 누릴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불의한 저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하나 깊이 생각해 보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그저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못난 저희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멸망받을 그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뒤받겠다는 것,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 나에게서 옛 본성에서 볼 수 없는 참으로 하늘의 그런 성품이 보여진다는 것,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때에 그저 내 홀로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 안에 그하는 신자답게 주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주님의 그 뜻을 기뻐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모든 것이 바로 주의 뜻에 복종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 주님의 그 성품,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